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음 달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어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또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5.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도 2.8% 하락했고 호주와 한국은 1.2%, 필리핀은 4.4%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당 6.5626위안으로 절상한 것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 조치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비와 관련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독일 빌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싸우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테러뿐 아니라 범죄, 인신매매, 환경보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전들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종파 간 증오심을 부추기든지 아니면 중동의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이란 핵합의 반대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 그리고 지난해 이슬람 하지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이란인 수백 명이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사우디 당국이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이란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해도 외교관계를 격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열린 아랍연맹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만일 종파주의적 공격과 테러, 폭력을 계속 지지한다면 아랍 국가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고향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정치 후원 행사에 참석해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정책 추진 과제들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시장 경제가 탄생하게 되면 일본에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어제는 자신의 지역구인 중의원 제4선거구를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식량과 약품 등 구호물자를 실은 지원 차량들이 오늘 시리아 봉쇄지역 세 곳으로 향했습니다. 레바논 국경마을 마다야와 터키 접경 푸아, 카프라야 지역은 친정부군과 반군이 대치를 벌여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면서 고립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에서 현재 약 1,35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의회는 내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에 한반도 상공 무력 시위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핵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 4차 핵실험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B-52는 어제 왔지만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유인산 상무위원의 모습이 최근 방영된 북한의 기록 영화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고 심화시키는 방안을 언급했고 의회는 내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은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이런 조치가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이전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을 위해 제공할 것이 없는 왕따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시각으로 12일 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단결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하원은 10일 2015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The legislation that I've authored, which will come up Tuesday, will take exactly that policy from 2005.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벤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핵심 문구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민주공화 두 당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북한이 구입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에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The missile production line that the North Koreans had run. They could no longer get the hard currency they needed to buy either the
로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늘려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에 한반도 상공 무력 시위에 대해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미국이 군사적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보겠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 핵미사일로 무장한 B-52 장거리 폭격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한 비난입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만큼 미국에 돌아갈 좋지 못한 결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군당국은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미군의 전략 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구상에 따라 다음 달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 4차 핵실험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B-52는 어제 왔지만 그 외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문제는 한미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애초 오는 3월 시작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 연합해상훈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연합해상훈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전개가 검토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선체 길이 333m, 물 위로 드러난 높이는 아파트 20층 규모입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슈퍼 호넷과 호넷 전폭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 중 60여 대의 전폭기는 육상 표적에 대해 하루 150여 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유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등 4천 개의 폭탄과 전자전 장비 같은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20년간 연료 공급 없이 운행이 가능한 두 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최고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중급 규모의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비슷한 능력이고요. 48대의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전자전기, 이렇게 해서 한 70여 대의 각종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첨단 항공모함입니다.
이 같은 미군 전략 자산의 단계적 투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핵무기를 만약에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핵우산이고 그 핵우산의 한 그 수단으로서 B-52 전략자산이 전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11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0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최강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를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과 이 의장의 오산기지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한 공군의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 간 협의가 이번 주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토대로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실효적 열쇠를 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벌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러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인원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직원들은 시설 관리 등을 위해 공단에 머물러야 하는 인력이 아니면 모두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공단에 음식과 음료 제공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아예 숙박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한국 측 인원은 기존의 800명 안팎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튿날인 지난 7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경과 입경 인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내린 조치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어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또 뭐 동향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8월과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출경과 입경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한 측은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열흘 만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자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가운데 당일 출입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땐 남북 경협의 구심점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 간 갈등 고조로 또다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조업 활동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입경 제한으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 최소 인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생산에 바로 차질이 올 수밖에 없고 생산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여러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방송은 출력이 너무 약해 한국 측에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취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음악이나 체제 선전이 대부분이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선 미국 스팀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 당시 베이징에 머물며 접한 중국 조야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 본 북중관계의 현주소와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베이징 현지에서 본 중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The Chinese were not completely surprised that a fourth nuclear test happened. But,
네, 중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크게 놀랄 게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정확한 실험 시기만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죠. 북한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이미 2013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예,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고요.
그럼 중국 정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이번 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I would say that for the test itself, the action or the reaction in China both by the analysts and
분석가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환경 문제에 더 예민해지면서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핵 오염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2013년 이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정책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북한 도발에 더 부정적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해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Yeah, it's what we refer to as a grand debate about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at this point, I wouldn't say it is something new either.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논란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그런 제안이 나왔고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더 뜨거웠죠.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계산을 과연 바꿀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도 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이 현실화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당국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요?
I don't think it's a matter of how much weight or influence they carry, and it's not a matter of what positions they have.
네, 그런 제안이 갖는 무게나 영향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차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국자들은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중국 정부로서는 통일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동맹이 좀처럼 자국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여기기 어려운 거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그래도 중국이 이번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I think the Chinese will have to be on board for the international sanction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s a rising to do, and the Chinese.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에 불쾌하고 도발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니까요. 따라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문제는 어느 선까지 그럴 것이냐 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존속을 중국의 경제 지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근본적인 대북 지원을 건드리는 수준까지 나가진 않을 겁니다.
중국의 국제사회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Well, the Chinese are already blaming or condemning the what we have seen holding China responsible for the North Korean.
하지만 중국은 이 북한의 도발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이목을 끌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행동 아니냐는 거죠. 미국이 북한의 그런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역시 미국에 있다는 게 중국 측의 논리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대북 제재를 압박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the Chinese will take that announcement very well. And from what the foreign ministry have said yesterday about
저는 중국의 케리 장관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6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중국의 일관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이 이 중국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양측 간의 책임 전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케리 장관의 지적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보십니까?
Yeah, and has not worked to by whose definition has not worked to do what?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their approach has
대북 접근법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선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관점이니까요. 이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전략적 완충제 역할을 하고 이 전략적 영향력 또한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진 못하더라도 자국의 이해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저지하는 데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아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상 미국의 비판이 중국의 이런 입장을 바꾸진 못할 겁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영향력은 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First of all, we know that China supports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then there's a question as for whether that economic support or that strategic support.
네,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이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북한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흔히 언급되긴 하지만 과연 행사가 가능한 영향력인지 중국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영향력 행사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서 영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죠. 중국이라도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본 북중 관계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Well, we know that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has not gone well since 2013.
네, 2013년 이래 북한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지난 10월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방북으로 잠시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또 이번 핵실험 이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불편한 미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드는 측면은 없을까요?
Well, the general perception in China is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not gone well since a few years ago, and especially after
네,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국과 긴장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정책적 지렛대로 이용해온 이 과거의 방식을 본능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원한다면 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는 건데요. 중국의 이런 계산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미국은 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는 게 중국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사라지고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시나리오를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 적용되는 미중 간의 이런 근본적인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윤선 미국 스팀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중국 조야의 반응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대북 제재 등 대응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고 정치권에도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 등의 신속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고 있는 서울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탈북민들에게 아코디언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야. 서울 종로에 있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매 주말 이곳에서는 탈북민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즉 세조위의 신민아 대표는 탈북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취미 활동을 위해 아코디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음악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게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배우면서 아마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것 같아요. 쪽에선 자기가 뭐 아코디언 배우고 싶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 보니까요. 취미 활동으로 아니면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이제 악기를 하나 좀 더 배워서 자기 어떤 기량을 좀 넓히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정서 안정만 했는데 목표가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아코디언 배우면 기초를 닦기 전에 유연가 먼저 해서 유연가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기초를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요하고 가곡을 위주로 좀 하면 오히려 더 정서 함양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섯 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두 달째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코디언이 일부 어르신들이 연주하는 악기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대중적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고향이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탈북민 수강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는 이런 지식도 없었고 투자해야지만 하는 거니까 못했거든요.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했는데 교과서대로 못 배웠어요. 뭐 이것저것 아마추어처럼 하다 보니까 하나를 이렇게 전공을 못했는데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악기 아코디언. 배워두면 활용하기 좋지만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코디언은 오른편에 90개가 넘는 단추가 있고 가락은 왼손으로 연주해야 하는데요. 피아노는 건반을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아코디언은 보지 않고 감각으로 연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익숙해지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1대1로 지도 후 일주일간 개인 연습을 하고 다시 강사가 점검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을 여주면 좋아요. 라시도, 베이스에서 한번 라시도 해보세요. 라시도, 라시도. 여기 보세요, 베이스.
강사인 고정희 씨 역시 탈북민인데요. 고정희 씨는 평양에서 아코디언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탈북해서는 예술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4년째 아코디언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거를 대중악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공장 기업소나 선전대나 아코디언 빠지면 안 돼요. 다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다 여기는 문화가 발전해서 뭐 오케스트라나 뭐 드럼이나 아코디언이 별로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는 흘러간 옛 노래들을 아마 아코디언으로 하는 그런 또 추세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저도 이렇게 시세가 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순차적인 것도 더 생겼고 요새는 그리 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는 통일 아코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게 남북한이 모여서 이제 연주의 노래도 거기에 맞는 통일 노래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걸 아마 남북한이 같이 무대에서 통일 노래를 하면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거 다 떠나서 뭐 돈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남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 되고 무대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공연하고 같이 통일 노래 부르고
회원들 중에도 한국에서 예술 단원으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체계적인 연주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여기 세조에서 이걸 지금 아코디언 교육을 하니까 미약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언어 그 장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 시작한 50대 탈북 여성도 있습니다.
50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선에 자그마한 덩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을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예. 여기서 취미생활 아무 이제 한국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도 그 취미생활도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수강생들 중에는 탈북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춘천에서 아코디언을 배우기 위해 매 주말 서울에 온다는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임을 해서요. 내 시간이 많잖아요.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취미 활동도 해야 되겠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같은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걸 생각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아코디언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게 됐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악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아코디언이라고. 근데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많으면 한 시간 정도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고해요. 네.
알았습니다.
네. 미래 갈등에 나시더.
세소위에서는 앞으로도 아코디언 강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연말에는 아코디언 공연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수요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 타이완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됩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새 주지사가 2017년까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일 연방의회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폭락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지난주 새해 개장 첫 주부터 이 크게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보도된 것도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 리 총리의 그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중국 인민망은 리 총리의 새해 첫 일정으로 이 산시성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 투자 부양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양책으로 수요를 늘려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은 하고 이 기업이 서로 경쟁해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산하게 놔두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무리한 부양책은 펴지 않겠다. 시장의 자정작용을 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 리 총리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요. 예, 리 총리는 현 세계 경제가 복잡 다단하고 이 국내적으로 이 장기간 겹친 모순들이 날로 두드러지는 데다가 이 환경 지표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 과잉 생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속적인 개혁 의지도 밝혔는데요. 투자로 내수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 간소화 또 권력 이양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달 초에 과잉 공급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겠지만 이 투자 부양책을 펴지 않겠다라는 오늘 발언이 이 중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3% 하락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6.6%나 폭락했습니다. 이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도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지적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 상승에 그쳐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치인 3%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는 5.9% 떨어지면서 46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타이완에서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시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에서는 오는 16일에 이 총통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지난 5일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이 민진당 총통 후보인 차이잉원 후보가 현 집권당인 국민당의 주리른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진당의 대승이 유력시 됩니다.
네, 총통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예, 타이완 국회의원인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이 민진당이 집권당인 국민당을 제치고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현재는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진당이 2년 전에 지방선거를 석권한 데 이어서 올해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총통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 야당인 민진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타이완 집권당, 국민당 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예, 이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경제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양안 관계인데요.
네.
예, 민진당은 집권당인 국민당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당이 집권했던 이 8년 동안 타이완의 경제 성장이 저조했고 또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거죠. 특히 이 한때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이 타이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 타이완 유권자들이 느끼는 상실감 특히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진당은 국민당의 경제 정치가 실패했다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진당이 주장하는 이 국민당의 경제 실패론이 먹히고 있다는 건 예, 그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 이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지난 11월 이 타이완의 이 마잉주 총통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서 이 타이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정상회담이 열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예,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이 타이완 경제도 발전하고 또 실업률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중국 유권자들은 정부의 이런 입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타이완의 중장년층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젊은 층의 거부감은 큰 편입니다. 예,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 후에 이 타이완의 경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실업률까지 계속 악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민진당은 이 국민당 행정부가 투명하지 않게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며 비판해 왔고요. 특히 지난 정상회담 때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진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타이완에서 민진당으로 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게 될 경우에 현재 밀월 관계로 불리고 있는 이 양안 관계의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양안 관계에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차잉원 후보가 현 국민당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 타이완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이 하루아침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차이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또다시 게재했는데요. 이 차이 후보가 총통이 되면 양안 관계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새 주지사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카탈루냐주에서는 오랫동안 분리 독립 요구가 있었는데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어제 주회에서 열린 주지사 표결에서 언론인 출신인 카를레스 푸지데몬을 새 주지사로 선출했습니다. 이 푸지데몬도 분리 독립을 지지해온 인사인데요. 주지사로 선출되자마자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푸지데몬 주지사는 의회 연설에서 이 카탈루냐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전 주지사 대행이 제시했던 18개월 안에 분리 독립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이 주의회에서 채택됐었는데요. 앞으로 18개월 안에 독자적인 헌법, 군, 중앙은행, 사법제도 등 이 분리 독립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카탈루냐 주 정부가 의결한다고 해서 분리 독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페인 중앙정부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인데요. 마리아노 라호니 스페인 총리는 어제 카탈루냐 주의회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스페인 정부는 통합과 자주권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카탈루냐 정부가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의 국토로 보면은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 국내 총 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이 부유한 지역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스페인어와는 다른 카탈란이라는 언어를 쓰고요. 또 문화도 다른데요. 그래서 이 카탈루냐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고요. 하지만 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니만큼 이전 연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백악관도 이번 연설은 이전 연설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통 국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 마련인데요.
네.
예, 이번에는 지난 7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업적과 함께 미래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토요일 이 주례 연설에서 이번 국정 연설의 주제를 설명했었습니다.
예, 그간 이룩했던 성과에 대한 소개도 있었죠?
예, 1,4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70개월 연속 늘었다고 밝혔고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저탄소 미래를 향한 길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1,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그 업적뿐만 아니라 이룩한 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이미 이룬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이 정책을 설명하는 이 전통적인 국정연설에 그치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이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미국의 미래와 또 미국이 거쳐야 할 도전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또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체결된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격퇴 방안, 시리아 난민 등 이민자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안들이 참 많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그 국정연설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 아니냐. 아, 이런 관심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 때 이 국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끌죠. 하지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본선거 과정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각계각층의 미국인들을 초청하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았느냐 이것도 관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회의장 위층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국정연설 주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올해는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23명이 초청받았습니다. 예, 포용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혁신적이고 또 용기 있는 미국인을 대표한다고 백악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청객 가운데는 최근 미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이 포함돼서 관심을 끄는데요. 암 환자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시리아 난민이 미셸 오바마 여사 초청으로 이번 국정연설을 현장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까요?
예, 지난해 이 미군 특수부대 레인저스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군 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초청받았습니다. 리사 제스터 소령인데요. 백악관은 이 제스터 소령 등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장벽이든 넘어서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미군에 복무한 남성,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결정을 끌어낸 이 소송 당사자도 이번 국정연설에 초청을 받았고요. 또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빈자리도 남겨둘 예정입니다.
네. 자,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 다른 당 대표에게 대응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대표로는 이번에 누가 나올까요?
네. 니키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주지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인도계 미국인 여성 정치인인 이 헤일리 주지사는 공화당 내 떠오르는 스타로 이 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예, 헤일리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흑인교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이 남부 연합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 남포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하 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해산은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음 달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어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또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5.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도 2.8% 하락했고 호주와 한국은 1.2%, 필리핀은 4.4%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당 6.5626 위안으로 절상한 것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독일 빌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싸우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테러뿐 아니라 범죄, 인신매매, 환경보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전들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밖에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공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종파 간 증오심을 부추기든지 아니면 중동의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이란 핵합의 반대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 그리고 지난해 이슬람 하지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이란인 수백 명이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사우디 당국이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이란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해도 외교관계를 격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열린 아랍연맹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만일 종파주의적 공격과 테러, 폭력을 계속 지지한다면 아랍 국가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고향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정치 후원 행사에 참석해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시장 경제가 탄생하게 되면 일본에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오늘 러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우주정거장 예산으로 약 33억 달러, 연간 3억 3천만 달러를 편성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했던 종전 예산안에 비해 10%가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우주정거장 예산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연간 30억 달러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